SBS 팟캐스트는 괜찮아요. 1397과 서민금융 있다가 있으니까 서민금융진흥원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가장 빠른 경제뉴스 목돈연구소 박연미입니다. 60만 넥스, 11만 전자 위협을 달성한 지 하루 만에 주가는 조정받는 중이지만 증권가의 반도체의 사랑은 한동안 변치 않을 것 같습니다. SK증권과 NH투자증권이 흥미로운 리포트를 냈는데 경기가 어떻든 산업이 인공지능 중심으로 구조적으로 변하면 가치평가 기준도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근거를 두고 나온 말이 100만 닉스, 17만 전자, 어제 하이닉스 11% 급등세를 만든 원동력입니다. 한편 팔란티어 실적은 시장의 기대보다 좋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엔비디아 블랙웰 칩 남들은 안 주겠다고 하네요. 놓치면 손해보는 방송 11월 4일 화요일 박연미의 목돈연구소 개장합니다. 자우림 매직카페 라이드 들으셨습니다. 4846님, 누나, 저 오늘 생일인데요. 제 이름은 동환이에요. 동환아, 생일 축하해 라고 해주세요. 제가 잘 뽑아볼게요. 곱게. 동환아, 생일 축하해. 좋은 하루 보내. 커피까지 쏠게. 자, 최준호님. 소장님, 오늘 의상을 보니 하얀 구름 느낌이네요. 우리나라 경제와 증시가 구름처럼 올라갔으면 하는 바람을 담았나요? 아니요. 순전히 입고 싶어서 입었지만 겸사겸사 그런 걸로 할게요. 자, 국회에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인공지능 시대여는 대한민국 첫 예산, 인공지능 고속도로 구축하는데 시원하게 예산 쓰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관련주는 약간 내려가고는 있는데 그래도 전력기기, 전력설비 관련주는 그래도 잘 버티네요. 홍민표님, 어우 소름, 어떻게 하셨지? 소장님, 오늘 좀 부었네요. 어제 무슨 일 있으셨나요? 어제 하지 말아야 되는 거 다 하고 잤네요. 어제 밤중에 갑자기 그 템플 떡볶이 있잖아요. 그게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저희 집 멤버들하고 이거를 먹느냐 마느냐 하다가 아, 먹어야 된다. 사람이 진짜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다고 했다라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면서 떡볶이만 시키려다가 이것저것 다 시켜서 다 먹고 잤어요. 그랬더니 오늘 젊어졌네요. 젊음을 되찾았습니다. 자, 매일 오전 11시에 찾아오는 가장 빠른 경제 뉴스입니다. SBS 박연미의 목돈연구소, 유튜브 시사교양 라디오, 고릴라 보라도 있고요. 문자 소개되면 추첨해서 커피 쿠폰, 청소 이사 전문 영구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보내드릴게요.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는 무료고요. 오늘 가장 빠른 경제뉴스 박연미의 목돈연구소에서 국내외 시황도 알려드리죠. 오늘 코스피 좀 조정을 받는데 한 1.5%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뭐 그동안 과속 스캔들 생각하면 단기 조정은 충분히 가능한 시점 아닐까 싶고 꼭 알아야 하는 뉴스 일타경제 이슈에서 정리할게요. 그리고 오늘 증시연구소 엽니다. 지난주에 IT 언박싱에서 오픈 AI가 공익법인으로 전환을 하면서 사업부서하고 공익법인 요 양쪽으로 나눠서 간다. 즉 상장 준비한다. 이 소식 전해드렸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오픈 AI가 아마존과 데이터 센터 공급 계약 맺으면서 간밤에 아마존 주가 많이 올랐죠. 삼성 SK 하이닉스에 어떤 영향 미칠지 이것도 궁금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행복한 가시방석에 앉아 계시죠. 이거 어떻게 한국에서 돈 많이 벌었는데 팔아서 미국으로 가? 아니면 미국에서 많이 벌었는데 괜찮다고 하는 한국으로 가? 요거 헷갈리실 텐데 이 모든 궁금증 잠시 후에 대신증권 문남중 수석연구위원이 싹 풀어드릴게요. 국내외 시황 알아보겠습니다. 키움증권 한지영 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뉴욕장은 괜찮았죠?
뭐 다우는 하락하고 S&P 500과 나스닥은 상승을 했는데 전반적으로 힘이 조금 빠진 모습이긴 했습니다. 그래도 AI 주주들에게는 강세장이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ISM 제조 PMI가 부진했고 또 연준 위원들이 12월 인하에 대한 매파적인 입장을 표명하면서 지수 전반적으로 이제 약세 쪽에 압력을 가했는데 엔비디아의 UAE향 수출 기대, 그 그래픽칩 수출 기대감 그리고 아마존과 오픈 AI의 계약 체결 등 AI 진영에서 호재성 재료를 투자자들에게 잇따라 제공을 했던 하루였습니다.
네, 요즘 미국 증시는 주가가 상승을 해도 상승 종목수보다 하락 종목수가 더 많아요. 이거는 사실 국내도 마찬가지인데 국내든 미국이든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네, 뭐 살짝 불안불안한 현상이긴 한데 그 현상의 이면을 살펴보면은 매크로 쪽에서 이제 거시 경제 쪽에서 불확실성이 아직 높다 보니까 성장에 대한 그 스토리 그리고 실적이 뒷받침이 되고 있는 AI 주에 대한 시장의 의존도가 높아졌고 그러니까 이들 주식만 좀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조금 전에 그 오늘 새벽에 팔란티어 장마감호 실적을 보니까 올해랑 내년도에 대한 그 가이던스를 모두 상향하는 등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도 이제 AI 주들만 갈 수 있게 만드는 요인이죠.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는 그 주가 레벨에 대한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들도 뭐 중간중간 가격 조정을 나올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주가 상승의 본질인 스토리, 실적 전망이 훼손되지 않는 한 저는 주가 조정 됐을 때 분할 매수로 바라보는 게 맞지 않나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요즘에 그래서 고민이 되는데 외국인들 선물 포지션을 보면 매수보다 매도로 돌아선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왜 그럴까 이유를 생각해보면 환율이 부담이 된다. 아 근데 환율 오른 게 뭐 어제 오늘 일인가요? 그쵸? 외국인들이 계속 주식을 좀 파는 것 같고 오늘도 보니까 개인만 사는데 이거 어떻게 그 하락으로 돌아선다는 사인이에요? 뭐예요?
그거보다는 그들도 사람이다 보니까 지금 10월 달에 코스피가 20% 가까이 올랐거든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60% 넘게 오르고 이들 입장에서도 한국 증시가 매력적이라고 하더라도 단기적으로는 일부 수익을 챙기려는 욕구는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성격이 더 강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이제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반도체 슈퍼사이클 진입에 대한 전망들은 여전히 유효하고 미국 쪽에서 AI 호재들은 계속 나오고 있는 만큼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장세를 상승으로 만들었던 동력들은 유효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최근 순매도 그냥 뭐 대대적인 한국 증시에 대한 포지션 전환보다는 그냥 템포 조절 속에 그간 벌어들인 수익의 일부를 실현하려는 움직임이 더 강하지 않나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실현하고 다시 와요?
저는 뭐 다시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뭐 반도체 쪽이 꺾인다라는 징후들은 보이고 있지는 않고 지금은 뭐 단순히 그냥 주가 측면에서 부담이 있고 그냥 수익 실현하려고 싶은 욕구만 큰 것뿐이지 펀더멘털 상으로는 지금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저는 뭐 다시 들어올 수 있다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개인들은 이게 아닌데 어느덧 하다 보니까 4,200까지 왔단 말이에요. 와 그쵸? 이럴 때가 아니다 해서 뒤늦게 B2까지 해서 증시에 올라타는 분들 계시는데 이거 너무 과열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이걸 보통 증시 하락의 사인으로 보기도 하잖아요. 우리 네. 연구원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반 정도만 맞을 수 있는 게 증시 하락이 되려면은 이 조건이 충족이 돼야 돼요. 코스피 주가 상승세보다 신용잔고 늘어나는 금액이 더 커야 되는데 지금 10월달 이후로 코스피가 20% 급등한 반면에 그 개인들의 B2죠. 신용잔고라고 하는 그게 11%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지수가 뭐 극도의 뭐 과열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지수 좀 빠지면서 시작했는데 지금은 어떤가요?
네, 코스피가 뭐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1.6%대 빠지고 있는데 오늘은 모처럼 코스닥의 1.6%대 급등을 하면서 지금 코스피의 부진을 만회하는 그리고 시장의 외국인들 수급도 코스닥으로 집중이 되는 그러한 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키움증권 한지영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꼭 알아야 하는 뉴스만 챙깁니다. 일타경제 이슈, 매일경제 추동훈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소식이 많습니다. 간결하게 전할게요. 첫 번째 소식, 트럼프 대통령이 엔비디아의 최신 칩, 이 블랙웰, 다른 나라는 안 줄 건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뭐 지난주 장안의 화제가 이 깐부먹은 젠슨 왕과 이재용 정의선 회장이었는데요. 이게 현실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 지금 주식에도 주식시장에서도 약간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가 지난주에 26만 장에 달한 GPU를 한국 기업들과 정부에 주겠다라고 발표를 했었죠. 이게 굉장히 큰 뉴스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블랙웰을 비롯해서 엔비디아의 GPU 칩이 굉장히 비싸기도 하고요. 네. 성능이 좋단 말이죠.
아니 돈을 써도 못 사니까 그래서 문제였는데 이거 엔비디아 대장이 준다고 했는데 대통령이 못 주게 하면은 받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을 가능성이 생긴다라는 건데요. 물론 이제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구두로 했던 발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될지 또 어떤 이야기로 이어질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언론과 인터뷰 중에 엔비디아에게 중국으로 최첨단 반도체를 팔도록 허락할 것이냐라는 질문을 하니까 우린 그렇게 하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 정부는 이 바이든 정부 때부터 해서 중국에 대한 반도체 칩 규제를 계속해 왔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그 기조를 이어가고 있고요. 그중에 핵심이 첨단 칩을 중국으로 반입하는 것, 그리고 첨단 장비들이 중국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는 것, 이게 핵심이었는데요. 이는 기술 격차가 굉장히 크게 경쟁력으로서의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라는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첨단 기술을 만들지 못하도록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뭐 그래서 중국에서 뭐 딥시크 같은 것들이 자체 칩이다라고 했던 것이 이런 규제 때문인데 중국을 규제하는 거는 알겠다 이겁니다. 네. 근데 문제는 엔비디아가 젠슨 왕이 직접 이 한국 사우스 코리아를 위해서 칩을 주겠다 했는데 그게 이러한 규제가 중국뿐만 아니라 외국의 기업들도 안 주는 게 맞다. 이 미국 밖으로 나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발언으로 나왔다라는 것인데요. 그로 인해서 이 부분이 어떤 식으로 될지 뭐 기업들은 아직까지는 모르겠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앞으로 이런 변동성, 정치 리스크도 연결되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변진희님께서 왜 안 돼? 물음표를 다섯 개나 붙여주셨는데 그러게요. 왜 안 돼? 이거는 근데 모르겠어요. 10년 정도 앞서 있기 때문에 좋은 집은 외국으로 안 내돌리겠다 이런 의미인지 한국도 안 주겠다 이 얘기인 건지 요건 좀 지켜보고 김보현님께서는 너무 신기한 게 급하게 오른 종목들이 좀 조정받으니까 그동안 안 오르던 종목이 오르고 있네요. 그렇죠. 수급이 분산되는 건데 건전한 조정일 수 있다. 맞습니다. 유튜브로 우리 천체 물리학님 외에 다양한 의견들 주시는데 저도 동의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 석화산업 이거 한동안 잊고 있었는데 위기다 이 말씀 저희가 몇 번 전해드렸죠. 연말까지 정부가 구조 개편 방안을 마련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그렇습니다. 석유화학 산업도 이 중국 영향이 큽니다. 중국에서 생산을 많이 했었고요. 예, 대표적으로 플라스틱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제품들이 과공급되니까 가격들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국내 기업들은 당연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 개편을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현장 그리고 정부 쪽에서 나왔었고 그 핵심은 결국에 많이 생산되는 한국 내 에틸렌이라든지 여러 플라스틱 제품을 줄여야 된다는 겁니다. 장비를 꺼야 된다는 것. 이게 구조 조정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정부에서 먼저 주도하기보다는 기업들 보고 알아서 좀 해봐라 라고 말을 했었고 자발적으로 해오는 게 아마 올해 안에 정부 정책으로 발표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온 것이죠.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이 어제 브리핑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충남 대산에서는요 HD 현대케미칼과 롯데케미칼이 초안을 제출했다. 이 구조조정 방안들을 냈다라는 것이고 다른 기업들도 하나 둘씩 내고 있는 만큼 아마 올해 안에는 정책의 방향이 나올 것이라는 겁니다. 아직 기업들이 내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까지는 아니겠지만요. 아마 금융과 관련된 지원들이 나올 것이고 기업들은 어떤 설비들을 끌지 그리고 어떤 기업들끼리 통합을 할지 등을 결정한다라는 내용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요. 오늘 아침에 또 이와 관련된 메시지를 또 던졌습니다. 민간이 함께 이 산업을 살리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 그런데 만약에 배가 침몰한 다음에 구조안이 나오면 큰일이다. 그렇지 않도록 기업들이 조금 더 엄중하게 이 상황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경고 메시지까지 던졌다라는 것인데요. 그만큼 아마 구조조정의 속도는 빨라질 것이고 올해 사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두 달도 그러네요. 안 남았죠. 네. 과연 어떤 정책들이 나올지 조금 유심히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챗GPT 이 신규로 설치해서 사용하는 사용자가 급증하고 있다. 이게 올해 상반기에 OpenAI 및 MS의 주가를 올린 동력이었는데 주가 상승을 이끌던 이 오픈 AI의 챗GPT 신규 설치 속도가 좀 더뎌졌다 이런 얘기가 있나요?
네, 뭐 데이터 자체는 국내 데이터이긴 합니다. 하지만 뭐 한국 같은 경우에도 AI를 중심으로 해서 산업들이 계속해서 앞으로 네. 나아가고 있죠.
아, 유료 구독자 전 세계 2등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뭐 한국이 핵심 국가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한국에서 지표들이 좀 나빠지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긴 했습니다. 뭐 그런데 그렇게 걱정할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8개월 만에 신규 설치 건수, 그러니까 이 챗GPT라는 앱을 다운받는 숫자가 100만 건 밑으로 8개월 만에 떨어졌다는 것인데, 아니 8개월 넘게 100만 명 이상 받았으면 사실 떨어지는 게 당연한 걸 수도 있겠죠.
그렇죠.
10월 달에 신규 설치가 조금 떨어진 겁니다. 94만 건 정도가 됐다는 것인데 이를 통해서 100만 명 밑으로 떨어졌다는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뭐 설치하실 분들은 대부분 설치했다라는 뜻으로도 풀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이 방에 있는 사람 중에 안 쓰는 사람이 한 명도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저도 열심히 쓰는 편이거든요. 그 말인 즉슨 또 이제 어찌 보면 성장의 정점에 다다랐다라는 메시지로도 읽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챗GPT MAU라고 하죠.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요. 지난달로 1300만 명이 넘었다라는 겁니다. 5천만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3분의 1 가까이가 쓰고 있다는 것인데 그만큼 많은 한국인들이 이 AI와 가까워졌고 인공지능과 아주 가깝게 결탁되어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 뜨거운 한 주가 지났습니다. 그 외교가의 슈퍼위크였는데 APEC 정상회의 마치고 보니까 사람들의 경제 심리가 굉장히 좋아졌다 이런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군요.
이게 한국은행에서요 뉴스 심리 지수라는 걸 22년도부터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네. 경제 분야의 언론 기사, 제가 쓴 기사 같은 거겠죠. 기자들이 쓴 기사들의 톤앤매너를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경기를 언론이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고 어떻게 다루고 있느냐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지수. 이게 바로 뉴스 심리 지수라는 것인데요. 이 지수가 124.61을 지난달 31일 APEC이 한창일 때 기록했다라는 숫자가 나왔다는 것인데 이게 4년 3개월 만에 가장 긍정적인 숫자라는 겁니다. 이게 아무래도 APEC 효과라고 봐야 될 것 네. 같고요. APEC 이후로 좋은 뉴스들이 많이 나왔었고 여러 가지 성과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한미 간의 관세 협상도 마무리가 됐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젠슨 왕의 한국의 GPU 공급 그 기사들도 있다 보니까 증시도 좋았지만 당연히 증시가 좋고 경제가 좋으니 뉴스의 톤앤매너도 좋았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현재 경기에 대해서 경제에 대한 기대감은 낙관적이다라는 메시지가 나오는 것 같고 이러한 기조 계속 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어찌 보면 한국 기업들 그리고 국내 경제 관련인들에게 달렸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방송 듣는 분들 중에도 정년이 도대체 어떻게 될 건지 아니면 국민연금 수령 어떻게 될 건지 궁금하신 분들 많을 텐데 여당이 2033년까지 현재 60세인 정년을 65세로 단계적으로 확대를 한다 이런 구상을 내놨습니다. 이거 시장 전반에 굉장히 큰 영향 미칠 것 같은데요.
네, 뭐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필요한 일인 것도 맞는 네. 것이겠죠. 자, 집권 여당에서요. 2033년 앞으로 한 8년 정도 남은 거죠. 2033년까지 정년을 현재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올해부터 본격 추진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부 정책의 기조이기도 하고요. 사회적 공감대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 부분을 어떻게 잘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뉴스가 될 것 같은데요. 더불어민주당은요. 3일날 정년 연장은 고령자의 소득 공백을 메우고 연금 재정을 안정시키면서 숙련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긍정적인 방안이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연내부터 입법 추진을 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러한 이야기를 했었고요. 네. 당 차원에서 정년 연장 특위를 개최를 한다. 이 회의를 이날 열었었는데 이 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밝힌 것이고요. 지난 6월이죠. 정부는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연내 추진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정부와 집권 여당이 지금 이 서로 손이 맞는다면은 잘 추진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은 되는 상황인데요. 다만 이슈들이 많죠.
그렇죠.
정년 연장은 이 청년층과 중장년층 그리고 이 노동계와 경영계 등 이해관계가 딱 마주치는 여러 가지 이익 집단들이 있습니다. 네. 뭐 현재 이슈 중에 하나가 이 청년 일자리가 부족하다, 청년들이 살아가기가 힘들다라는 이야기가 많은데, 이 정년 연장으로 인해서 그 피해가 이 청년들에게 전가되는 것은 아니냐, 이러한 우려가 당연히 있겠죠. 하지만 이 여당에서는요, 작년부터 대한민국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면서 65세 이상의 인구 비중이 20%를 넘었다, 그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정부 정책적으로 그리고 입법부에서도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이고, 노동력 부족이나 연금 재정 불안정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론을 내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의견은 어떠십니까? 우리 허진님 외에 여러분들께서 정년 연장해야죠, 이런 말씀도 주시는데, 또 변진희님 외에 여러분께서는 공감은 합니다. 그런데 청년들은 설 자리가 줄어드는 게 아닌가요? 이런 의견도 주시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분야별로 정년을 좀 달리하는데요. 예컨대 일본에서 지하철 공사에서 일을 하다가 정년을 맞으면 관계된 다른 회사에서 직역을 좀 바꿔서 정년을 연장해서 재고용하는 그런 제도들이 있습니다. 근데 청년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뭔가 제가 한번 직접 만나서 인터뷰해 본 적이 있거든요. 요 100분 토론에서 같이 얘기했던 건데, 들어보니까 어차피 이런 제도는 그 정년이 잘 보장된 공기업, 정부 분야부터 할 테니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자리부터 사라지지 않겠느냐. 청년들은 그걸 가장 고민을 하더군요. 요거 좀 심도 있게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워런 버핏, 이분이 투자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전 세계 돈이 움직이는데, 지금 니케이 사상 최대치까지 올랐던 것도 워런 버핏이 일본 상사 집중적으로 매수해서잖아요. 근데 지금 현금 비중을 늘리고 있대요. 워런 버핏이 지금 투자 자산을 판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오마의 현인이죠. 미국 투자를 움직이고 세계 경제를 움직인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인물 워런 버핏입니다. 현금도 자산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투자업계. 그런데 지금 같은 에브리싱 랠리 때는 현금이야말로 이제 종이 조각이 되기 제일 좋다라는 말도 있죠. 그런데 워런 버핏이 현금을 늘리고 있다라는 뉴스가 현지에서 나왔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좀 눈치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되나? 아닌데, 지금은 좀 버텨야 되나 싶은데, 그렇죠. 여기에서 워런 버핏 같은 분께서 움직임 계속해서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데, 그분이 현금 보유액을 사상 최대치로 늘렸다라는 뉴스가 나온 것입니다. 1일날 여러 외신 등에 따르면요, 이날 3분기 실적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버크셔에서이죠. 그 회사에서 자료를 보니까 보유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3,817억 달러입니다. 이게 한국 돈으로 546조 원인데 뉴질랜드 국내 총생산이 한 그 정도 된다라고 해요. 이 회사 하나가 가진 돈인데 현금성 자산이 이만큼 많다, 현금성 자산을 늘리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현금을 늘린 이유가 지금은 잠깐 쉬어가야 될 때가 아닌가, 더 올라가는 게 아니지 않냐라는 이야기에 논리로 쓰이고 있는 것인데요. 기본적인 기조는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 부분이 실제로 주식시장에 대해서 워런 버핏이 어떤 판단을 했다라고 연결시킬 수 있을지 그 부분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내년도에 은퇴를 앞두고 있습니다. 은퇴를 앞두고 현금을 늘리고 있는 것들, 다른 또 의도가 있거나 생각이 있으신 건 아닌가라는 분석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워런 버핏이 왜 그러는지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 이런 얘기예요? 요거 왜 그러는지는 저희가 잠시 후에 문남중 연구위원에게 자세히 들어볼게요. 지금까지 일타경제 이슈 매일경제 추동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쉽게 흘려줄 거예요. 주식부터 부동산도 재테크도 모두 알려주는 여긴 박연미의 목돈 연구소.
자, 가만히 있어봐. 통장에 얼마 있지? 지갑에 얼마 있지? 요거 확인해서 자, 그래 이제 들어가겠다 마음을 딱 먹었더니 주가가 오늘 조정을 받아요. 아니, 그리고 그동안 수익이 많이 나서 언제 팔지 행복한 가시방석에 앉아있던 분들도 어떻게 나 내릴 때가 지난 건가? 불안하시죠. 근데 아직까지는 아니라는 게 증권사의 대체적인 입장입니다. 하지만 또 하나의 고민이 있어요. 미국장에서 돈 벌었는데 팔고 한국으로 와? 아니다. 한국에서 돈 벌었는데 팔고 미국으로 가? 이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럴 때일수록 옥석 가리고 정말 맞는 얘기 듣는 게 중요할 텐데 대신증권 문남중 수석연구위원이 자세히 알려주신대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항상 고민될 때 만나요, 위원님. 나를 이렇게 잡는 거죠?
그러게요.
그러니까요. 네. 아니 간밤에 가장 따끈따끈한 질문부터 하나 드릴게요. 간밤에 팔란티어 실적 나와서 실적이 시장 예상보다 되게 좋았단 말이에요. 어닝 서프라이즈라면 서프라이즈인데 주가는 왜 빠져요 이럴 때?
아, 지금 주가 빠지는 이유는 다들 아실 거예요.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과속 스캔들.
아, 또한 지금 실적을 주가가 이미 선반영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지금 전반적으로 미국의 AI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들은 잘 나올 거라는 그런 투자 심리가 상당히 팽배한 상황이기 때문에 앞서서 주가에 좀 반영된 측면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주가 하락 자연스러운 과정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올해 연말까지는 미국 증시가 지금보다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들은 충분히 많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팔란티어 주가 역시 지금 뭐 하락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안정을 되찾을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제가 주목하는 거는 뭐 매출액 EPS가 예상보다 잘 나왔다. 이거는 만약에 이제 주가가 선반영될 수 있는 요인이긴 하지만 주목할 부분은 앞으로 실적이 어떻게 될지 여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4분기 가이던스를 놓고 본다고 하면 11억 9천만 달러 정도를 시장이 예상했던 것 같아요.
네.
매출액 기준으로. 근데 이를 13억 달러 정도 전으로 상향 조정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아마 팔란티어 주가는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가이던스에서 좀 찾아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기다리고 계신 분들 너무 많았거든요. 유튜브로 박춘자님께서 문남중 위원님 너무 좋아요. 특히 목소리 매력적. 반응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아, 예, 감사합니다.
변진희님, 송여림님 외 다수가 또 인사 전해주셨는데 오픈 AI가 손만 잡았다면 주가가 올라요. 스쳐도 한 방이다. 이런 평가가 가능한데 이번에는 아마존하고 손을 잡는다고 했더니 아마존이 5% 올랐단 말입니다. 여기에서는 앞으로 어떤 비전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픈 AI랑 마이크로소프트와의 관계는 투자자분들이 좀 아실 거예요.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투자를 실제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독점 조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이게 깨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오픈 AI 입장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닌 미국의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과 손을 잡을 수 있는 여건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이 오픈 AI가 다양한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과 엔비디아의 GPU를 가지고 AI 연산을 대규모로 실행할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뭐 아마존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업들과 계속 손을 잡을 걸로 좀 보고 있고요. 아마 이런 일련의 그 모습들은 이제 상장을 좀 염두에 두고 하는 가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존하고도 손을 잡고 이제 친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건데 그럼 오픈 AI 상장은 언제쯤 해요?
아직은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시점에 대해서는 얘기를 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지금 미국 증시가 상당히 좋은 상황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IPO 시점을 증시가 좀 좋을 때 그때 좀 많이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한 2년 이내 IPO 계획을 좀 할 여지는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제 잠깐 얘기해드렸지만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닌 다른 타 기업들과 손을 잡는 것 자체는 클라우드 파트너와 다각화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IPO를 진행할 때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여건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그 과정이기 때문에 시점을 얘기해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 몸집을 한껏 불려서 시장에서 가치를 최대치로 평가받을 때쯤 상장한다. 이 계획 나올 텐데 저희가 이거는 확정되는 대로 알려드리고 기업들의 3분기 실적이 괜찮습니다. 국내 모두 두루 괜찮았는데 M7 실적이 또 많이 남아있잖아요. 이쪽 전반적인 컨센서스가 어떤가요?
지금 실적 발표하고 있는 기업들의 실적은 예상보다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S&P 500을 구성하고 있는 기업들, 지금까지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의 실적을 놓고 본다고 하면 전체적으로는 83%에 해당되는 기업이 예상보다 실적이 더 잘 나왔다는 상황이고요. IT 같은 경우에는 이제 88%, 커뮤니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62%에 해당되는 기업이 예상보다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라고 하면 미국 증시, AI 버블에 대해서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올해 3분기 S&P 500의 EPS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10.7% 증가를 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주도하고 있는 섹터를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연코 IT, 실적이 가장 좋고요. 그 다음은 유틸리티, 금융, 소재 순입니다. IT는 9월 말에 추정했던 EPS 증가율이 20.9%였는데 10월 말 기준으로 지금은 26.5%로 올라왔죠.
단기간에요. 네.
그래서 이 많은 투자자분들이 최근에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불안하죠. 그러다 보니까 주식은 들고 있지만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심적인 부담이 상당히 큰 상황이에요. 그럴 때마다 이 실적을 보실 필요가 있어요. 미국의 분기별 실적 추이를 보면 항상 어닝 시즌이 시작되기 전 추정치와 결과치를 비교를 해보면 그 차이가 10%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시간이 지날수록 실적이 계속 개선되는 대표적인 증시예요. 그래서 미국은 경기 악장, 제가 얘기해드렸지만 미국의 경기 순환은 MBER, 저미경제연구소가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올해 9월 기준으로 미국 경기 악장은 65개월째 진행되고 있죠. 그리고 기업 실적 같은 경우에는 23년 1분기를 기점으로 올해 3분기 실적까지 포함을 한다라고 하면 11개 분기 연속 예상치보다 결과치가 좋은 흐름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펀더멘탈을 바탕으로 올라가는 장입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도 미국 증시는 조만간 이번 달에 S&P 500 지수 7000선 상회하는 모습들을 아마 투자자분들이 목도할 여지가 상당히 큽니다.
그러면 숫자 그때쯤 확인을 해보고 사실은 지난주에 APEC 정상회의가 워낙 떠들썩하게 개최가 됐기 때문에 그 사이에 남들이 뭐 하는지 살짝 놓쳤는데 엔비디아가 워싱턴에서 GTC2025를 열었습니다. 차세대 인공지능 로드맵을 발표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뉴스들 어떤 게 있나요?
아무래도 이제 그 젠슨항 CEO가 얘기했던 핵심 포인트를 좀 짚을 필요가 있는데 거론됐던 단어들을 놓고 온다고 하면 가속 컴퓨팅, 6G, 그리고 양자 컴퓨터, 그리고 제조업 혁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로보틱스와 자율주행 이렇게 좀 단어를 꺼내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청취하는 분들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좀 얘기해드리고 싶은데 내년도 출시 예정인 이 GPU, 누빈에 288GB의 HBM4가 들어간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한국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당연히 연결지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HBM4 12단 고객사에게 샘플을 이미 건네줬고 인증 절차를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 때 양산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전자도 HBM4 올해 양산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GTC 2025에서 특히 한국 반도체와 관련해가지고 가장 주목을 할 부분은 내년도 출시될 GPU 누빈에 HBM4가 들어간다. 이는 한국의 반도체 기업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최근에 보니까 엔비디아도 굉장히 보폭을 넓히고 있는데 아주 오랜만에 통신장비 회사 노키아를 소환했거든요. 추억의 단어였는데 이 노키아가 엔비디아 투자를 받는다고 하니까 당일에만 주가가 20% 넘게 올랐어요. 근데 이게 통신장비 회사랑 손을 잡고 데이터 센터까지 안 가고 말하자면 요 라우터 단에서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게 짧은 거리에서 때려주겠다는 게 통신회사의 기회가 될지 통신장비주만 좋은 건지 이거 좀 헷갈리거든요. 해석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네, 엔비디아가 노키아의 지분을 인수를 했고요. 차세대 AI 네트워크를 선점하기 위한 전략적인 행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통신 장비 관련된 기업들에게는 호재가 될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국내 입장에서 좀 바라본다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기업 단에서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올해 연내 그 신규 주파수 관련해서 공급 여부를 좀 발표할 예정이고 또 6G 상용화, 또 이로 인한 또 AI 트래픽 대응을 위한 기반을 확충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국내 기업단에서 놓고 온다고 하면 기업보다는 정부가 인프라를 좀 만들어주는 여건을 갖춰야 이제 국내 기업들이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단계로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GTC에서 로보틱스나 피지컬 AI도 다시 한번 강조가 됐는데 그래서 뭐 주요 로봇주가 최근 며칠 동안 한 30% 넘게 오르고 그랬거든요. 국내장에서 보면 삼성전자, 현대차 등등에서 거론된 회사들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이 흐름이 어떻게 국내장에서도 쭉 이어질까요?
AI 산업 트렌드를 보면 궁극적으로 피지컬 AI로 가야 되고요. 지금 현재 전기차가 대중화돼서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대상이 되어버렸는데 그것처럼 이 로봇이라는 게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그 단계가 되어야 피지컬 AI가 완성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앞으로 주목을 해야 되는 대상은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좀 보고 있는데 국내가 이를 위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기업 인수도 하고 있긴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좀 늦은 감은 있는 것 같아요. 결국 휴머노이드 로봇이 대중화된다라고 하면 미국의 테슬라 그리고 비상장이긴 하지만 피규어 AI라는 회사가 대중화 측면에서는 좀 시장을 양분해서 가지고 갈 여지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국내 기업 뭐 현대차 이런 부분들은 공장 내에서 이 로봇을 활용하는 쪽으로 영역을 넓혀가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 사실은 GPU를 만드는 엔비디아조차도 지금 폭스콘, 디즈니 리서치와 협업을 해가지고 로봇 공장,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하고 있거든요.
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뭐 현대차, 뭐 네이버, 한국 기업들 휴머노이드 관련해서 투자를 하고 있고 기업도 인수하고 있지만 사실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게 전혀 관련 없는 기업들조차도 이제는 휴머노이드 공장용 로봇을 개발하고 있는 걸 감안한다라고 하면 저는 앞으로 5년 뒤가 상당히 기대됩니다. 그때쯤 되면 우리가 지금 휴머노이드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거론하는 기업들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특히 저는 내년도 휴머노이드 로봇 자율주행체가 좀 시장에서 부각될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때는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내년은 뭐 본격화될 수 있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 와중에 고질문 하나 드릴게요. 최근에 국내 증권사 몇 곳에서 반도체 관련해서 주가 평가하거나 이럴 때 뭐 인공지능 흐름 타고 이런 거 고려하면 그동안 우리 PBR 중심으로 주가를 평가를 하고 전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장부 가치 대비 현재 몇 배니까 싸다 비싸다 이랬는데 아니야.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컨퍼런스 콜 들어보면 내년까지 장사 다 했는데 이걸 장부 가치 대비로 평가하면 이거는 옳지 않아. 앞으로는 어닝 대비해서 얼마 벌어들이는지 대비해서 주가 평가할 거야 해서 백만닉스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전망이.
네.
국내장 이 반도체 중심으로 한 랠리는 그러면 어느 정도 가게 될까요? 일단 이런 평가 기준에는 동의를 하십니까?
동조를 하고 있고요. 그 과거에도 보면 항상 코스피가 좋지 않거나 좋을 때마다 다른 증시는 안 그러는데 유독 한국에서만 이 PBR을 가지고 저평가, 고평가를 좀 따졌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AI 관련된 산업과 관련된 기업들은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았기 때문에 PBR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적합할 수 있었던 때이긴 해요. 근데 저는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미국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성장주를 놓고 온다고 하더라도 매출액을 가지고 기업 주가를 평가하려고 하는 게 상당히 오래 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형태의 주가 평가를 좀 해야 되는 시점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되어야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코스피 4,300이라는 숫자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 그러지 않는다라고 하면 사실 지금의 4,300은 그냥 허공에 떠 있는 숫자라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일단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개별 기업들의 투자 포인트를 보면 좋은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SK하이닉스는 사실상 HBM을 엔비디아에 독점 납품을 하고 있고 삼성전자는 그동안 뒤처진 부분들을 최근에 좀 빠르게 따라잡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AMD의 신형 AI 가속기에 HBM 3를 또 공급하기로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HBM 출하량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의 주가를 만드는데 어느 정도 주가에도 좀 선반영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원래 이 글로벌 반도체의 상승 국면은 23년도 4분기 때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가격 평균을 보면 8개 분기, 9개 분기 정도 지속이 되면 보통 끝났거든요.
네.
근데 그 해당되는 시점이 올해 3분기 아니면 4분기였어요. 근데 지금 거론되고 있는 거는 이 글로벌 반도체 상승 국면이 연장될 수 있다라는 게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도 고심을 좀 해보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일리가 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과거 우리가 알던 HBM이 아니라 올해 3월부터 가격이 오르기 시작한 보명리램 가격뿐만이 아니라 최근에는 낸드 관련된 가격들도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사이클이 연장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상황이고요. 좀 좋게 봐야 되는 부분들은 DRAM 시장을 놓고 봤을 때 이 공급이란 부분들이 쇼티지가 지속될 수 있는 시점이 아무래도 2027년 정도까지는 계속 지속될 여지는 있는 것 같아요.
주문 대비 네. 공급량이 부족하다. 네.
아무래도 이제 공급이 좀 여유 있게 되는 시점은 삼성전자의 평택 P5 그리고 용인 클러스트를 28년도에 가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쯤 되면 수요 대비 공급이 늘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 지금의 상승 국면이 이제는 끝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요인이 될 걸로 좀 보고 있지만 지금은 캐파가 너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는 국면이라서 아마 내년도 상반기 정도까지는 반도체 업황 자체가 상승 국면에 놓여 있을 여지는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가 단기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흔들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올라갈 수 있는 그 바탕은 계속 유지될 걸로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백막닉스 17만 전자도 꿈은 아닌 거예요?
그 숫자는 얘기를 못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달 30일에 사실은 이게 큰 조명은 못 받고 지나갔는데 에이펙 때문에 각사 리서치 센터장들끼리 모여서 내년도 주가 전망, 그러니까 밴드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미래에셋 같은 경우에는 5,000피 갈 수 있다. 키움증권은 한 4,500피는 무난하게 간다고 본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이런 전망도 그러면은 이거는 떠있는 얘기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그 우리가 그 목표 주가 같은 거를 얘기를 할 때 일반적으로 EPS 그리고 이제 PR을 가지고 보통 전망을 하죠. 그러니까 내년도 증시를 좋게 보는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올해 실적이 아니라 내년도 실적, 그 실적 자체도 올해보다는 좋아질 거를 염두에 두고 가정해서 5천이라는 숫자를 좀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속해 있는 대신증권 입장에서는
네.
내년도 증시를 좀 안 좋게 보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그쪽은 밴드를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이제 글로벌 전략이라 국내 아직 코스피 밴드는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얘기하기는 어렵고
네.
제가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6200에서 7400 정도 보고 있고요.
네.
이 7400이라는 숫자가 내년 1분기입니다. 내년 1분기를 고점으로 3분기 때까지는 하락하는 모습, 그리고 4분기 때 상승 전환하는 모습을 좀 제가 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이럴 때는 국내장에 투자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 미국장으로 가는 게 맞는 거예요?
일단 미국 증시의 방향이 그렇다라고 하면 한국의 코스피가 차별화가 나타나기는 어렵겠죠. 동조되는 모습을 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차원에서 최근에 한국 증시 수준 그리고 이를 견인하고 있는 반도체 주가 앞으로도 연말까지는 더 올라갈 여지는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제가 요즘에 좀 드는 생각은 그동안 이제 투자를 안 하셨던 투자자분들이 이제 투자를 하시려고 이제야 막 입성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니 어머님들도 커뮤니티 네. 센터에서 커피 마시면서 얘기 많이 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불안해요.
네. 예. 불안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주가가 한 어깨 정도까지 올라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좀 드리는 거라서
네.
이왕 놓쳐버린 타이밍이라고 하면 그건 제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놓치고 갈까요? 국내장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분들은 당연히 가지고 있으시면 상관없는데
그런 분들 말고
이제 막 입상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차라리 다른 쪽에서 기회를 찾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타요?
생각을 해요.
네.
네. 왜냐하면 지금 만약에 들어와서 수익을 조금 보게 된다라고 하면 그 기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팔아야
내리는구나.
되는 시점에서 팔지 네.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네.
근데 기존에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미 수익이 나 있기 때문에 여유로워요. 그러니까 매도 타이밍을 잘 잡을 수 있는데 늦게 입상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 매도 타이밍을 잘 못 잡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그래서 저는 예, 그 얘기도 드립니다.
그럼 끝으로 예. 아니 우리 또 불안하게 하는 게 워런 버핏 옹께서 자꾸 현금 비중을 늘린다고 주식 팔고 이게 뭐 굉장한 사인으로 우리 염두에 둬야 되는 겁니까? 이 투자의 구루들이 현금 비중을 늘린다 이런 거?
뭐 내년도 증시 흐름을 잠깐 언급을 해드렸지만 지금은 좀 조심스럽게 증시에 접근하는 시기가 필요하다라고 저도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올해 연말 내년 1분기 때까지는 지금의 흐름들을 계속 이어질 수 있지만 내년 2분기 이후부터는 3분기 때까지 증시가 좀 하락하는 흐름들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워렌 버핏의 지금 현금 비중을 늘리는 그 모습들과 좀 일맥상통한 부분들은 좀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미국 경기 확장이 어느 시점이 끝나는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올해 9월 기준으로 65개월째 경기 네. 확장이 놓여있긴 하지만 100이라는 숫자를 얘기해드렸을 때 지금 74% 정도 지나왔기 때문에 네. 남아있는 숫자가 24 정도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는 어느 정도 갑작스럽게 불편한 요인들이 발생할 여지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신증권 문남중 수석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놓친 건 놓친 대로 5352님 현실적인 조언 격하게 수긍합니다 해주셨고 윤정민님 SBS 박연미의 목돈연구소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가끔은 DJ가 분장도 하고 성대모사까지 매일 꼭 챙겨 들으세요. 파이팅 하셨는데 그쵸? 성우시험 개그맨 시험 탈락 출신 내일도 오전 11시에 올게요. 고맙습니다.